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계속된 대적들과 논쟁의 마침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11장에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대적들이 질문을 하고요. 22장 앞부분에선 세금 그리고 부활에 대한 논쟁이 이어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논쟁은 단순히 토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율법에 덫에 걸리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은 대적자들은 예수님을 종교 재판으로 처리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 내용에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정치 권력을 대표하는 사두개인들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에 아무 말 하지 못하였다라고 나오죠. 사두개인들 또한 율법에 정통하고 능통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온 질문은 가볍게 생각한 질문도 아니고 어처구니없는 질문도 아니라 이들이 몇날 며칠을 모여서 이 질문이라면 예수를 덫에 걸릴 수 있을 거야라고 가져온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대답에 그들의 말문은 막혀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에선 예수님의 또 다른 대적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편 2절에서 이미 예언하였듯 세상은 무리지어 메시아를 대적합니다. 무리를 지어서 진리를 따르는 자들을 대적한다라고 시편 2편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항상 그랬습니다. 이것이 아슬아슬한 차이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절대적 소수고요.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절대적 다수였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이 사탄이 아직 힘을 발하는 현 세상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놀랄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수여서 옳은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옳은 겁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것이 눈에 보이는 영향력이 커서가 아니라 진리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다수결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지식에 탁월하고 그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이들 역시 논의를 하고 생각해서 예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최상급으로 물어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규정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 248개의 조항이 있었고요. 하지 않아야 될 365개의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합하여 율법을 613개의 조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랍비들은 모든 계명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은 더 가벼운 것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을 좀 구분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을 묻는 겁니다. 이 말은 율법을 통달하지 않고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이야기를 하면 왜 그것이 가장 큰 건지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질문 자체에 덫이 있습니다. 올무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대답을 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당신이 율법을 어길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고요.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지 못하면요. 율법도 알지 못하는 당신이 어떻게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을 거스를 수 있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덫에 걸리기 위해 의도를 띤 질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합니다. 대답을 하는데 오늘 예수님의 대답인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은 너무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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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왜냐하면 신명기 6장 5절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라면 날마다 날마다 수차례 고백하던 말씀이었습니다. 뭔가 새롭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한, 아니 가장 익숙한 율법으로 대답한다라는 겁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둘째라고 말하는 것은 중요도의 순서는 아닙니다. 나열된 순서입니다. 이 둘은 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십계명의 전반부, 십계명 첫 번째와 네 번째에 해당이 된다면 십계명의 후반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이죠. 하지만 이웃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나오고 그분에 대한 사랑만으로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두 계명 모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계명은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어떤 감정이나 느낌이 아닙니다. 전인격적인 행동입니다. 단순히 계명을 지켜서 내가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가 아니라 그 마음까지 그 계명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마음까지 온전히 그 계명에 복종하고 있는가를 묻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라고 대답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율법 교사는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을 묻는데 예수님은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율법의 정신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는 것은 율법의 모든 포괄하는 정신이 이두 가지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율법이 무엇이 가장 큰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율법의 목표, 성경의 방향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단순히 율법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를 그것을 뛰어넘어서 율법의 핵심에 통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줍니다. 어쩌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가장 기초를 잊은 채 누가 과연 율법을 많이 외우고 있는가? 어떤 랍비가 율법을 많이 알고 있는가? 많이 외우고 율법을 많이 아는 자가 가장 높은 랍비인가? 가장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가라고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외우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놓치고 있던 겁니다. 아니, 입으로는 외우지만 율법을 모르고 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지속적으로 바리새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외식하는 자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많이 아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은 없을까요? 아마도 이런 모습은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목회자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영적 무감각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적인 것을 잘 놓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에는 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것, 이것이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도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그 여덟 가지의 복의 가르침에서도 산상순에서도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과 끝임을 다시 한번 명심합시다. 그리고 사랑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어떤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을 거야. 어떤 더 진지하고 더 많이 고뇌해야 사랑을 할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랬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표현하고 하는 것이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전심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또 표현하고 드러냅시다. 그동안 논쟁이 또 벌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논쟁들을 보면요, 백성들의 원로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 이그 물음에 질문을 받고 답하는 형식을 띄었습니다. 그런데 41절과 46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논쟁에서는 계속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도권을 갖고 그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묻습니다. 42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메시아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이 개념은 이미 율법에서 예레미야서 23장, 이사야서 11장에서 수차례 예언되어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하던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쉽게 답변을 해버린 건 당연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 했으니 다윗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예수님께서 질문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두 번째 질문은 시편 11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편의 이 말씀은 신약성경에 약 37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다양한 문맥에서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이그 의미를 보여주는 그 메시지로 사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43절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도움으로 그를 주님이라 부른 것은 어찌 된 일이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재차 묻습니다. 시편 110편 1편에 보면 두 번의 주님이라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첫 번째 주님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주님은 메시아를 가르치신 겁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잠시 동안 메시아의 영광을 보고 믿음으로 경배한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자손을 주님이라 할수 있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뚜렷한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과 같이 이 지역을 다스릴 거야. 다윗과 같이 고대 근동을 쟁취할 거야. 다스릴 거야라는 정치적인 이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적으로 우월한 나라를 기대한 겁니다. 그런데 초라한 예수님의 혈통,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 가난하고 약한 추종자들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강력한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부정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그 나라는 이 눈으로 그들의 현실적인 눈앞에 벌어져야 되는 그 나라고 그 나라를 이뤄야 메시아인 겁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거죠. 아니 보지 못합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슨 눈으로 볼수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으니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 그들이 성경을 율법의 무지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참 지식을 갖지 못한 것을 보여준 거죠. 성경 박사인데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다 외우고 있는데 성경을 모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믿음이 없으니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내가 기대한, 내가 그리고 싶은 메시아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예수님께 감히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율법으로도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지 못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한 시편 110편은 단순히 바리새인들의 무지를 공격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가져온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시편 110편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늘의 존재로서 어떻게 잘 인식하는지를 선포하고 드러내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통로이며 하나님 보좌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이기시고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선포했던 복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간 시편 110편이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함께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0편은 7절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에 시냇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 사랑이 대적하는 목소리를 침묵시킵니다. 논리도 아니고요, 이성적으로 옳고 그름도 아니고, 사랑이 모든 대적들의 공격을 침묵시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직 예수만이 진리라는 세상을 향한 소수인 우리들의 선포입니다. 다수가 아닌 소수라고 해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편 110편을 이 아침에 읽지 않았습니까?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오실 예수께서는 잘했다 칭찬하실 겁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4월을 또 살아갑시다. 우리 말씀 생각하고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대적들에게 대답하신 그 대답을 통해